우리의 작은 선택, 그리고 작은 타협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역대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대 왕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도 자신의 이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나라 전체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신앙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을 정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거든요. 근데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요람도 이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람은 그냥 길에 버려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야는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던 자로 기억되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것이었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죠. 단순히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요. 그의 선택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이잖아요. 즉, 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안전하다라는 이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구별됨을 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정치적인 동맹은 우리가 할 이유는 없겠지만, 직장에서의 관계라든지 사업상의 결정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식보다 이 세상의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죄를 방치하면서도 교만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죄가 온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의 이한 번의 선택, 적은 누룩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인 아하시야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학살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자기 아내 아달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그녀의 영향력은 더 이제 파괴적으로 나아갑니다.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요.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고 또 유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나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내들과 아들들을 모두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탈취당하게 됩니다. 단 한 명, 아하시야,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왕이죠. 아하시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은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의 예언처럼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죠. 이어서 우리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 작은 누룩이 오늘 22장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하시야의 시대는 그냥 처음부터 이 타락한 왕실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에 불과했어요. 이름만 왕일 뿐 모든 판단과 통치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자마자, 아버지가 죽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다 왕국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주변에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악을 꾀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냥 어릴 때부터 스스로가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주변에 그냥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하시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없었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만 남았을 뿐 영적으로는 완전히 멸절된 그런 상태, 그런 나라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합의 집의 계략이 성공한 셈입니다. 지금 어떤 순간인가요?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황이죠.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하시야를 죽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아하시야의 통치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하시야가 아버지와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동맹하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그 전장은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했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할아버지의 실수를 손자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후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전장에 나간 것도, 그리고 이 요람을 방문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심판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들이 죽었으면 어머니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본격적으로 이 유다 왕국의 씨를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 유다 왕국의 씨가 누구인가요? 자기의 손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예후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신의 혈육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은 위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사라졌고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달랴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6년씩이나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빛이 보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24장을 쭉 살펴보면 이 아달랴의 이 통치 6년 기간에 백성들이 보냈을 이 시간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통치하자마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물건들을 탈취해서 바알 신전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주었겠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3절에 요아스가 극적으로 즉위하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6년 후에 아달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온 도성이 평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이 6년의 통치 기간에 백성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지 좀 상상해 가시죠.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죄의 확산과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히 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 작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작은 죄나 타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혹은 나중에 나의 가정에, 자녀에게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에 미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선택과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6년의 절망 그리고 왕의 이 씨가 모두 진멸된 상황, 그러니까 곧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남겨두셨죠? 바로 요아스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을 함께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유다는 그날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끊어졌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오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아스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씀에 이 고백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상황을 몰랐던 거죠. 갓난아이였고 또 그 유모가 6년 동안 성전에 갇혀 있었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분명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지키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모세가 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힘없는 여인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 기적적으로 요아스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때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작은 누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이라는 또한 담대한 믿음 또한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은 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고생하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청빈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세워주시는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떠한 선택 앞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는 작은 타협이 있지는 않은지요? 여호사밧의 이 한 번의 선택이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듯이 우리의 선택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남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또 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